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 원래는 1장의 좀 더 뒷부분까지 읽을 생각을 했는데 1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너무 설명드려야 될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서 7절까지만 오늘 읽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말씀에 넘어오면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하러 갔다가 한 제자가 도끼를 강물에 빠뜨려서 그 도끼를 되찾는다는 내용인데 그 장소가 역시 똑같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생긴 두 사건을 앞뒤로 이렇게 묶어서 배열한 것에는 상당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장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엘리사에게서는 매우 처음부터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단강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처음 스승인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하늘로 올라갈 때 끝까지 엘리사가 따르죠. 그러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에 와서 엘리야 가던 것처럼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 갈라지게 하셔서 엘리사도 엘리야와 똑같이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다라는 내용이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자기 기도에 처음으로 응답이 나타난 곳,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진 곳, 그런 곳이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이 엘리사의 행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나아만 장군의 치병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도 나아만이 꼭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낫는다고 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자리에서 늘 못 낫겠습니까? 그런데 꼭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그에게 전했던 것도 요단강에 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친근함 또 거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요단강은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문제가 있던 곳이 왜냐하면 이곳이 국경선 지대였습니다. 국경선 지대라는 것은 늘 전쟁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편에 에돔족들도 살았고 모압족도 살고 암몬족도 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자주 또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곤 해서 전쟁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양쪽 이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과 요단강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부족들 사이에 늘 긴장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요단은 가끔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기도 했습니다. 왠고하면 봄철이 되면 코 요단강에게 범람을 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요단강은 지금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제일 실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단강 보고 실망합니다. 그야말로 뭐 우리 양재천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물이 흐르는 아주 개천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을 지나서 이 사해 쪽으로 강물이 많이 들어가서 사해가 넓게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점점 이 사해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사해의 수위가 1년에 1미터씩 낮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에는 1920년대에 이곳을 탐험했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요단 강물 여기까지 차 있었다 하고 표를 해놓은 게 계곡에 있는데 지금은 그 표했던 것보다 훨씬 밑에 도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위가 낮아졌고 전에는 사회가 옛날 지도를 보시면 사회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물이 줄어드니까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사회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만큼 강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 설명을 하면 요단강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강물이 범람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실질적으로 이 요단강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과거에 1억에 13억 톤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1년 4억 톤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요단 사해는 더 줄어들게 되고 이유가 요단강에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럼 왜 그렇게 범람했는고 하면 봄이 되면 헬몬산 쪽에 있던 만년설이 녹습니다. 이 녹아 내리면서 그것이 지하수가 되고 그 지하수가 상부 갈릴리,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던 상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들어갔던 물이 이 갈릴리 호수를 넘쳐서 요단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항상 봄이 되면 이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항상 봄이 되고 따뜻해지게 되면 만년설 눈이 녹고 눈 녹은 물이 강물이 되고 해서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이 범람을 했던 거죠. 지금은 범람하지 않는 이유가 요단강물을 다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시리아에서는 댐을 막아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리게 되었고 그나마 이스라엘도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펌핑해서 그걸 전체 이스라엘의 식수나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야 될 강물들이 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야 맞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개발하니까 옆에 있던 요르단도 곧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인근지에 공장들을 많이 짓고 요단강 강물을 공업용수를 많이 빼쓰기 때문에 자연히 강으로 흘러들어갈 물이 너무나 많이 줄어버리게 되어서 지금은 요단강이 아주 볼품없게 개천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이 시기는 성경 시기는 그렇지 않았죠. 항상 한 1년에 봄철 되면 강물이 범람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국경선이어서 이방 문화가 자주 넘어오기도 하고 이방 종교의 오염이 잘 되기도 하는 곳이 이 지역이기도 했고 또 이방의 군대가 자꾸 쳐들어와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강물이 범람하면서 이 피해를 입기도 했던 그런 지역인데 엘리사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엘리사 이야기에는 엘리사가 요단강 걷는 이야기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병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요단강에서 벌목하던 제자가 도끼를 빠뜨렸을 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접어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라서 그 도끼를 제자에게 돌려주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자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요단강이기 때문만 기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곳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자연적으로 놔둔 재난의 장소이고 분쟁의 장소이고 침략의 장소이고 그런 곳인데 믿음의 사람이 가서 살고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이끌어 가신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가나안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환상적인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강물량도 적고 땅은 사막지대가 많고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고 기후는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생존에 살아가기 적합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기 가서 복의 근원 되어라 그러십니다. 너 때문에 그 지방이 다 잘 되게 해라 그럼 쉽게 설명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가 그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 땅도 좋은 땅이 되고 문화도 바뀌고 이러한 곳으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선교적인 사명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때로 어떤 사람은 요단강으로 보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보냄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보냄받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냄받은 세상에 사는 우리는 위험한 자리였던 요단강 주위, 늘 분쟁과 침략이 많았던 그 지역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삶을 이어가는 현장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변이 잘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평화가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고 열매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요단강에도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제자들과 엘리사와의 협력으로 신학교를 새롭게 짓는다라는 내용이 배경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를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라 생활을 공간이 같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만 보면 엘리사가 따로 자기의 거처를 정해놓지 않고 선지 학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숙을 숙식을 같이 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단순히 이 말씀이 그렇게 장소를 함께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었다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주지를 우리에게 번역에 대해 다른 말씀 속에는 보면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는 때가 많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릎을 맞댔다 그런 뜻, 무릎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이곳이 단순히 엘리사가 제자들과 생활을 같이 해 나가는 거주 공간이었다라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무릎을 맞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선지 학교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곳이라는 말, 히브리 말 마콤이라는 말인데 이 마콤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닌 어떤 그런 공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이 가게 틀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참 이 공간이 장사하기 참 좋다 이렇게 할 때 마콤 토브라고 하죠.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공간이 참 좋다 그런 말입니다. 마콤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정되어지는 그런 공간을 의미했죠. 그러지 공간 단순히 뭐 제자들이 생활하고 밥 먹고 살고 하는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의미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하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의 건물이 너무 좁아서 좀 정축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참 감사하고 이상한 일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직업, 인기가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았죠.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도 학교 짓기 위해서 제자들이 직접 가서 나무를 벌목해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노동으로 학교를 건축해 가는데 그 도끼가 빠뜨려졌는데 도끼도 빌려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연장 하나도 자기 것을 가지지 못했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그 앞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시면 뭐 배고프니까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죽을 끓여 먹었다든지 한 이런 이야기가 많고 또 선지자의 제자가 죽은 다음 빚쟁이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종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런 말씀 속에도 보면 당시 선지자는 그 제자들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가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고생은 많고 거기다가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되느냐 하면 이 시기가 북왕국 이스라엘 때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그냥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걸 예사로 하던 해가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사회적으로 자기 입지를 충분히 굳히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신분도 보장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것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고 해서 굉장히 선지자 된다는 것이 고생문이 뻔하게 열리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학교가 좁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고 올 사람이 없어야 돼. 그게 세상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고 선지자 되면 가족들 직생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살아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신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정축해야 될 만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시고 양성하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선지학교가 좁아질 만큼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제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나무를 많이 베어다가 학교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무를 그렇게 구할 때가 잘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런 곳을 보기가 아주 어렵죠. 지금은 인공적으로 물을 많이 스프링쿨러 같은 걸 해서 물을 많이 줘서 어디든지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어디에 길거리에서 가로수 하나를 보더라도 가로수 밑에 물호수가 따로 따라붙어 있어 시간되면 물이 뿜어져 나와서 나무가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도시에도 가로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겠어요? 나무 가기가 어렵죠. 요단강 가에 가면 그래도 강가에는 나무가 자라니까 요단강까지 가서 목재를 구하기 위해 벌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와서 가서 나무를 좀 베어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스승 엘리사가 가라 그럽니다. 가라. 이 가라 하는 말은 허락이면서 동시에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들이 어려워진 현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뭔가 하려 했을 때 그들을 지지해주고 찬성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가라는 말씀은 또 그 책임을 맡긴다는 사명 부여의 말씀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 듣잖아요. 자꾸 못 간다고 그러죠. 뭐 처음에는 뭐 말 잘 못합니다 그랬다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다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 물으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핑계하지 못하시도록 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가라입니다. 이제는 가라. 이 가라는 말씀은 보낸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가라 하는 말도 그들에게 새로운 학교 건축하는 걸 허락한다는 말씀도 되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지지한다는 말씀도 되고 그걸 이것이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지지와 격려이기도 하면서 우리에 대한 큰 책임 부여이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도 종들과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혼케이 내가 간다 그럽니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발을 굴렀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강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만들어서 그 도끼를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이 뭐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선생이 뭐하는 사람이냐. 우선 학교를 짓겠다는 제안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이거 더 크게 좀 줘야 되겠습니다. 미처 스승인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인데 젊은 제자들이 와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의견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꿈에 대해서 이걸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자기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말했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그들의 생각을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스승 엘리사가 보입니다. 또 제자들이 또 무험하게도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이 나무 베는 일에 일손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나는 못 가 젊은 사람들끼리 갔다 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가겠다고 같이 현장까지 같이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선 지도자의 모습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과감하게 품어주는 스승 엘리사의 모습, 힘든 노동하는 현장에 가서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수고해주는 이 스승의 모습, 이것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선생의 올바른 태도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끼를 빠뜨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 도끼가 빠뜨려졌을 때 그걸 또 걱정하고 이거 빌려온 데 어떡합니까 하고 난리를 칠 때 그걸 해결해 주는 문제가 제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선생의 모습이죠. 제 기억에 오래전 어느 대학교의 교수 한 분에게 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교수로 남아서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박사 과정을 할 때 일본의 교환 학생으로 가서 그 학교에서 학점을 두 과목인가 받아왔고 그걸 학교에 제출해서 이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서 졸업을 했어요. 나중에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 가서 학점 받은 게 맞냐 아닌지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류가 학교에서 발행해 준 서류가 아니고 지도 교수가 발행해 준 서류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학위를 취소해버리고 교수직도 파면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거 안 되면 그때 안 된다 그랬어야지 처음에 그 서류를 가져왔을 때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다 받아주고 다 허락해주고 학교까지 다 주고 교수 임용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학위도 취소하고 교수도 파면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일본에 그 서류해준 교수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내 책임이다. 그때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학교의 정식 서류를 받아줘서 했는데 모든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다 담당 교수가 사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밀히 살피지 못한 내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일본 대학으로 불러서 일본 대학에서 최고 학위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요. 누가 진짜 선생입니까? 우리가 국적을 달리하지만 그분이 정말 선생이잖아요. 자기 제자에 대한 자신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적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그 교수님이 정말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누구든지 앞선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책임 끝까지 제자들 책임집니다. 도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승으로서의 엘리사의 품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스승이 하나가 되었고 이런 결의를 통해서 허락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과 엘리사가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한 몸 되었던 그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또 현장에 같이 노동을 같이 하고 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인가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아는 그런 헌신적인 도움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더 큰 은혜의 시대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분쟁의 장소였고 재난의 장소였고 침략의 장소였고 이방 문화가 틈타던 그런 장소였던 이 요단강이 하나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도 함께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